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이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장관들은 회의에서 양자 관계에 대한 전망이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는 국제 문제에서 유럽의 역할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트럼프 후보에 당선돼 미국의 안보 공약과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 또 이란 핵합의 실행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회의를 소집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담당 최고대표는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비난해온 파리 협정과 이란 핵합의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지는 확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파울로 겐틸로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까지 유럽연합은 난민 사태와 경제 현안 등 자체 문제들을 다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했습니다. 또 우익 성향의 언론 매체 브레이트바트 뉴스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븐 배넌 대표를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수석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두 사람이 매우 높은 자질을 갖춘 지도자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미국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300만 명을 추방하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통화를 갖고 조속한 시일 안에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오늘 시 주석과 트럼프 당선인이 조속한 시일 안에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CTV는 시 주석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협력만이 중국과 미국을 위한 올바른 선택임을 여러 사실들이 증명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사무실도 성명에서 두 정상이 통화해서 분명한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확인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시 주석에게 양국 모두의 진전을 위해 두 사람이 가장 강력한 관계를 맺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불가리아와 몰도바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친러시아 성향 후보들이 나란히 당선됐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공군 장성 출신인 무소속의 루멘 라데프 후보가 어제 실시된 투표에서 약 60%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라데프의 당선으로 유럽연합 내 최빈국인 불가리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몰도바에서도 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주장해온 사회당의 이고리 도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도돈 당선인은 이웃나라들인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와의 우호관계 강화를 약속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가 2014년 크림반도의 러시아 병합을 지지했던 만큼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 정부 강요위원회가 어제 팔레스타인 사유지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의회의 심의와 대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법안은 또 다음 달 25일까지 요르단강 서안지구 아모나 정착촌 내 유대인들을 떠나도록 한 대법원의 명령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연립정부 내에서도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는 유대교 강경론자들과 토지 강탈이라고 비난하는 반대파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라카인주에서 무장괴한들의 공격으로 군인 2명이 사망한 뒤 어제 공군 헬리콥터로 주내 공격범들에게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성명에 따르면 이번 작전을 위해 500명의 병력이 방글라데시 접경 지역인 라카인주 두 개 마을에 배치됐습니다. 이어 양측 간 총격전이 벌어져 공격범 6명이 사살되고 36명이 체포됐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1월 14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미한 동맹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one clear element of dealing with North Korea is a very strong US-ROK relation.
한국과 일본은 오늘 군사 정보 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울에서 북한 인권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12도로 차츰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 내지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1 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현지 고위 관리들이 서울에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강력한 미한 동맹과 이를 토대로 한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강력한 미한 동맹이고 미한 동맹 없인 북한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한국 통일부 주최로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주제에 국제 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북한 정책을 전망했습니다.
I think one clear element of dealing with North Korea is a very strong US-ROK relation.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틀림없이 이처럼 중요한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든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을 언급한 데 대해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며 실제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핵 협상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동결은 북한의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미국 대통령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실어 핵무기를 완성하면 엄청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차기 정부와도 튼튼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를 넘어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며 제재 중심의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도 발표자로 나와 지난 몇 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폭주가 대화 무용론을 낳기에 충분했다며 지금은 김 위원장의 폭주가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때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류 전 장관은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대화와 교류에 나서는 대북 관여 정책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 전 장관은 또 한반도 문제가 한동안 남북관계는 실종된 채 국제적으로 다루어지면서 더 심각해졌다며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단추로 남북한 사이에 기본적인 교류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또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무슨 꼭 남북관계를 어떻게 바꾸거나 북한을 변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까지 갈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한반도에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난마처럼 얽혀있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첫 번째의 전 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경제 규모나 휴대전화 보급률에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는 특히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인권이라며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등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의 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s extremely important in terms of creating pressure on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킹 특사는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선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바깥 세상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해야 한다며 대북 방송과 같은 정보 유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오늘 즉 14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 간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오후 도쿄 외무성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협정을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날로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협정 체결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 북한인권협의체 제2차 회의가 오늘 서울 외교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의 인권 문제를 비롯해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성 규명 강화와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간 북한인권협의체 제2차 회의는 지난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회의엔 미국 측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국 측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내에서 당파를 초월한 초당적인 문제라며 내년에 행정부가 교체돼도 미 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차기 행정부도 북한 인권과 관련해 미한 간 긴밀한 공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 협의체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제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와 정보 공유 방안, 북한 인권 책임성 규명 강화 방안,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인권 문제, 즉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임금 갈취와 이동의 자유 제한, 강제 노동 등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는 현지 시간 15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한 양국이 미 행정부 교체 등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1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과도기에도 미한 간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미한 인권협의체 가동을 계기로 두 나라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면은 금년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해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건데 동일한 대상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조치를 취하면은 여러 가지 어긋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부 간에 한 단계 더 높은 협력을 성취하고자 이번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14일 미한 북한인권협의체를 시작으로 이번 주엔 서울과 뉴욕에서 북한인권 관련 행사들이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 주한 대사들이 모여 북한 인권 실태를 공유하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15일 서울에서 열리고 16일엔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번 주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행사들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이정훈 북한 인권특별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여기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14일 미한 북한 인권협의체 제2차 회의가 한국 외교부에서 열렸습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도 참석을 했는데요.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결정된 시점에서 북한 인권 논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도 그 해설에 있었지만 미국은 이제 차기 대통령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도기로 들어가고 있지만 아마도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대북 인권 정책만큼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북 인권 그 결의안 또 북한 인권법은 아주 초당적인 그 차원에서 입법화 됐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 양국이 또 이게 우리 평화 외교 기획단에서 이제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1차 회의를 지난 10월에 워싱턴에서 하고 이번에 이제 2차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양국이 이제 서로 간에 그 대북 그 인권 정책을 조율을 하고 또 지금 뭐 거진 일주일에 두세 건 정도의 이제 많은 국제적인 지금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고 또 유엔도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접근 방법을 이렇게 그 조율을 하면서 이 대북 인권 정책을 맞춰간다는데 중요점을 지금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15일입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등 주한 대사 북한 인권 간담회에도 주목이 되는데요. 이 대사들이 한데 모여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사실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습니까?
이 주한 그 외교 사절단 분들이 그 대사 뭐 참사관 등등 사실 북한 인권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관심이 많고 개별적인 차원에서 뭐 만찬이라든지 오찬이라든지 이렇게 만나면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거든요.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인권 문제가 사실상 이제는 그 한반도 차원에서의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이 글로벌한 이슈가 되었거든요. 테러리즘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 사절단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번에 이제 처음 그렇게 개최가 되는 거지만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우리 외교부가 이분들에게 북한 인권과 관련된 진행되는 사안들을 알려주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생각을 우리가 또 경청을 하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참고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간담회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인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대사들을 한 자리에 모으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것이 있었나요?
지금 유엔에서도 그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완전히 글로벌한 이슈로서 이 반기문 총장님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10월 말로 임기를 마치시고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테헤스 그 후임이 이 사무총장이 되지만 그분이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난민 문제를 지난 또 10년 동안 유엔에서 다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변함없이 북한 인권 문제가 아주 그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뭐 일본이고 미국이고 호주고 캐나다고 그 EU는 물론이고 북한 인권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이니시티브를 통해서 이런 그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는 16일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신임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을 합니다. 한국을 찾는 특별한 목적이나 계기가 있습니까?
뭐 그 신임 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입니다.
네.
마르주키 나르즈만 특별보고관이 이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번에 처음 이제 임명이 돼서 지난 10월 말에 이 UN 제3위원회, UN 총회죠. 제 UN 총회의 제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특별보고관으로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첫 한국 방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16일 지금 방한을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며칠 후부터는 그 UN 인권이사회의 그 전문가 그 대표단이 또 방한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패널 오브 엑스퍼트라고 그러죠. 그 두 분 추가로 또 있는데 이분들하고의 방한하고도 또 일정이 맞물리기 때문에 특히 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이제 책임성을 이제 규명을 하는데 또 그 강화를 하는데 또 COI 보고서의 권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실행으로 어떻게 옮기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토의가 있을 거고 또 관련 정부 또 탈북자분들 또 전문가들과의 만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내일 뉴욕에서 열리는 UN 총회 산하 제3위원회도 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해서 주요 북한 인권 관련 행사들이 연이어 열리게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UN 총회 제3위원회의 이제 결의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올해 작년에는 뭐 아시다시피 거진 만장일치로 찬성이 112표였고 반대가 19표였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 또 더 나은 수준으로 표결이 되고 또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11월 말에 그 UN에서 그 한미일 3개국의 정부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또 주요 회의가 있을 것이고 또 12월 5일에는 뉴욕 소재 전제 대학에서 또 회의가 있고 또 12월 8일에는 이 워싱턴 소재 사이스에서 전 인권 최고 대표인 나비 필레이가 주관을 하는 회의가 또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거진 뭐 매주 이런 북한 인권과 관련된 아주 굵직굵직한 회의들이 지금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북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제는 뭐 상당 수준에 지금 올라갔다. 그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제가 봤을 땐 핵 문제, 또 UN 안보리의 이제 핵에 대한 그 결의안, 대북 제재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게 그 자기네들이 이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권 문제는 COI 보고서가 나올 때부터 상당히 그 민감한 반응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UN과 국제사회가 이 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또 책임 추궁을 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이 최소한의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게 하는 것이 유엔과 국제사회에 지금 압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대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개최되는 북한 인권 관련 주요 행사들에 대해 한국 외교부 이정훈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내일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2년 연속 유엔 총회에 제출돼 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05년이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03년부터 3년에 걸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다가 2005년부터는 유엔 총회 차원으로 격상된 겁니다. 당시 표결에서는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가 84개국이었고 반대와 기권도 각각 22개국과 62개국, 합계 84개국으로 같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6년부터 결의안에 찬성하는 나라가 91개국으로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2010년 100개국, 2011년에는 112개국으로 더 늘었습니다. 이처럼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2012년과 2013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어 2014년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제출됐고 이 결의안에 111개국이 찬성했습니다. 이듬해에는 같은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 112개국이 찬성했고 올해도 3년 연속 같은 내용의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착취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기 위해 전용한 자원들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함께 올해 결의안을 공동 작성한 일본의 미나미 히로시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차석 대사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We hope that this draft resolution will enjoy broad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So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 폭넓은 지지를 통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결의안에 반대하는 나라는 2005년 22개국에서 2008년에 24개국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다시 줄기 시작해 2011년에는 16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한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도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19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반대편은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주로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던졌으며 이들은 결의안 내용보다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결의안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결의안에 기권하는 나라들도 2005년 62개국에서 지난해에는 50개국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에 기권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스리랑카, 남수단, 토고 등 8개국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미뤄볼 때 15일 실시되는 올해 제3위원회 표결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는 12월 중순에 본회의를 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서해 최전방 서북도서 전초기지를 비롯한 군부대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국지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연평도에서 서북쪽으로 4.5km 떨어진 갈리도 전초기지와 북동쪽으로 6.5km 지점에 있는 장제도 방어대를 잇따라 시찰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군사 행보에 나선 것은 이로써 이달 들어 벌써 네 번째입니다. 지난 4일 북한 관영 매체에 김 위원장이 한국 정부와 군 요직 인사 제거를 위한 특수작전 대대를 시찰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뒤 제1344 군부대관화 구분대 방문, 그리고 서해 백령도에 근접한 마합도 포병부대 시찰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특수부대 시찰에 대한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지난 4일 반응입니다.
도발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의 표출이라고도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의 내부 군에 대한 독려 그런 측면도 있고 특수부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군사력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마합도와 갈리도, 장제도 등 남북이 대치하는 서해 최전방을 잇따라 시찰하는 데 대해서는 한국 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이건 지금 최근에 한국의 정치 실종, 즉 대통령 하야니 뭐 탄핵이냐 하는, 그래서 뭐 백만 시위가 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요즘 무슨 자신들이 바라는 대남 혁명의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최전선까지 나와서 그게 부안해동하는, 즉 내부적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 내 정치 상황과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 존재감을 과시하고 대남 압박과 위협을 강화하려는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박사는 핵 억지력뿐 아니라 재래식 억지력 차원에서 대남 위협을 통해 한국의 북한 정책에 압박을 주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에 13일 보도된 김 위원장의 갈리도와 장제도 시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은 지 만 6년을 열흘 앞둔 때 이뤄져 위협의 강도가 다릅니다. 북한이 최근 갈리도에 122mm 방사포를 배치하고 사격 진지를 새로 구축한 뒤 김 위원장이 이곳을 시찰한 것은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이 실제 국지 도발의 전조일 가능성에 한국의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과거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 이 협정 체결을 추진했다가 한국 내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무엇이고 왜 한국과 일본이 협정 재추진에 나섰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7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한 방송사 보도국 실시간 속보를 전해주는 단말기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시각 미사일이 발사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중국 단둥에서 대기하고 있던 일본 방송사 카메라가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이 영상과 함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을 한국보다 빨리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을 통해 발사에서 종료까지 사실상 실시간 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던 겁니다. 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성 장관도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지난 2012년 발사된 대포동 2호 개량형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일본발 보도가 나간 이후에야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월등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을 통해 상공에서 북한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며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일본은 이미 그 이제 98년도 대포동 그 이 충격이 있을 때 이때부터 이제 국가급의 정찰자산 확보를 시작을 해서요. 여태까지 그 인공위성을 12개를 쐈습니다. 알려진 바는 현재까지 5개가 가동 중입니다. 일본 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AN/TPY-2 엑스밴드 레이더는 그러니까 각도가 우리 쪽에서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좀 다른 각도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 군 당국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항공 전력으로 북한군에 대한 영상과 음성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이남에서만 북한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성으로만 파악이 가능한 정보는 미군이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가중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일 정보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정보협력 체계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통해서만 서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말 미한일이 체결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공유 약정에 따른 것입니다.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직접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양국이 공유한 정보를 사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명시함으로써 정보 공유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통신감청, 탈북자 등을 통해 한국 당국이 파악한 북한군의 내부 움직임 등 관련 정보가 자국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2년 양국은 이 협정에 서명 직전까지 갔지만 한국 내에서 국민 정서를 무시한 밀실 추진이라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4년 만인 지난달 27일 한국 국방부는 협정 체결을 재개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했고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4년 전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지만 국민 여론을 존중해 모든 절차를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에 이미 문안에 대부분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협상 개시 불과 보름 만에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내에서는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국방부가 신중하게 진행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며 협상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 의장입니다.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 논의를 해나간다면 야3당은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으로 국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협상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협정 체결의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바람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미한일 삼각 군사협력 강화를 원하고 있는 미국이 한일 간 군사협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안에 체결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처음 체결이 무산됐던 4년 전보다 훨씬 정치적 환경이 좋지 않은 지금 만만치 않은 여론의 벽을 다시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서울의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젊은이여 통일의 꿈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음악 공연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어우러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일 서울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젊은이여 통일의 꿈을 펼쳐라 라는 주제로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탈북민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나와 각각 통일의 꿈과 도전과 대북정부 확산을 주제로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소프라노 강민성 씨와 테너 김현수 씨를 비롯한 4명의 음악가가 나와 통일 문화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GPYC의 김동찬 팀장입니다.
요즘 들어 청소년들, 대학생들, 이제 청년들이 통일에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데 토크와 이제 콘서트와 이제 문화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조금이나마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고 좀 더 깊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모이게 되면은 뭐 단순하게 연설이나 그냥 강연 위주로 가면 재미없고 배정호 전 민주평등 사무처장님께서 워낙 다양한 노래를 통일 관련된 노래를 만드셔서요. 이번 청년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꿈과 도전을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한 배종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에게 자유통일의 꿈을 심어주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합니다.
젊음이여 통일의 꿈을 펼치라는 주제로 통일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 역할은 이 젊은이들이 이 자유통일의 꿈과 비전을 갖도록 하는 그런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혼란, 또 혼돈, 또 국민들 가슴 속에 약간 지금 아픔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유 통일에 대한 이 꿈과 비전, 열정을 가지고 또 안보를 더욱더 튼튼히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마음과 각오를 다잡기 위해서 오늘의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무대에 선 음악가들, 선곡에도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노래 한 곡 한 곡에 통일에 대한 염원을 실었습니다. 소프라노 강민성 씨입니다.
코리안 드림이라고 우리나라의 기상을 외국까지, 한국에서부터 외국까지 널리 널리 펼치자는 그런 코리안 드림이고요. 그리고 다음 곡은 그리운 금강산. 저희들이 통일되면 언젠가 한 번쯤 올라가 볼 수 있는 그런 금강산을 가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넬라 판타지아를 준비했는데요. 늘 이렇게 꿈과 그 희망을 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넬라 판타지아를 준비했습니다. 통일 콘서트를 이렇게 국회에서 하게 돼서 매우 뜻깊은데요. 이렇게 많은 연주자분들이 통일을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꿈과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통일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이들도 지쳐 있으실 텐데 저희 콘서트를 통해서 또 한번 힐링하시고 또 통일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한번 저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모든 일들 순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하는 마음 또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관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며 함께 대화하고 공연을 즐겼습니다.
강연이랑 이 노래라는 걸 접목시켜서 통일 토크 콘서트가 지금 젊은 세대랑 좀 어르신들보다 함께해서 이게 문화 공연이 같이 어우러져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고 이게 또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랑 뭐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실상을 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어떤 꿈을 또 청년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 무슨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시대적 사명이고 또 통일 관련돼서 또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실 건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거는 좀 뭐 탁 들었을 북한 남북한 했을 때 경직되게 다가오지만 공연도 있고 또 이게 전문가분들도 같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니까 통일이 오히려 더 가깝게 또 친근하게 다가. 그런 느낌을, 그런 기대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이제 민주평통 쪽에서 또 많은 또 그쪽에서도 전문가시고 또 북한에서 오신 또 강철한 대표님 또 그분에서 오랫동안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인사이트를 배워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편 앞으로도 젊은 층이 통일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GPYC의 김동찬 팀장입니다.
이번과 같이 해서 GK 전략연구원과 그리고 GPYC가 통일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대학생 통일 서포터즈들이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통일 서포터들이 이제 나오길 기대를 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은 이제 젊은 대한민국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통일에 더 관심을 가져지고 통일이 빨리 앞당겨지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좀 거리나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또 국제적 통일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UN 본부나 이제 다양한 국제사회에서 통일을 알리기 위해 지지를 받기 위해 좀 활동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대혼란 상황을 야기한 이른바 최순실 사태, 특별검사법과 국정조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여야 정치권이 드디어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사태로 불리는 지금의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한 검찰의 특별검사제가 곧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 과정, 특정 재단을 위한 대기업에 대한 기부금 강요, 외화 불법 반출과 재산 은닉 등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는 겁니다. 법안이 오늘 그 여야 합의를 이루었고 곧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그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이 특검 법안과 함께 최장 90일 동안 진행하는 국정조사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두 가지가 모두 통과하는 그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최순실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맞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사건이나 또 기존의 검찰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권의 범위를 한정해서 특별검사라는 독립적인 기관을 구성해 수사하는 것을 특검법이라고 합니다. 최순실 사태 파장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태 초기에 여야 정치권이 특검법을 도입하자는 데는 합의를 했었는데 그 형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가 오늘 전격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합의해서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고요.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등 60여 명으로 구성돼 최장 120일 동안 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14가지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치게 됩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 피의 사실 외에 수사 과정도 언론을 통해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그 대국민 보고도 이 특검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전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오는 16일에는 진행돼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기소를 위해서 늦어도 19일까지는 공소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사태에 연루돼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인사들이 구속 기소돼 조사도 받고 있고요. 참고인 등의 신분으로 재벌 총수들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을 소환한다는 입장인데 조사 과정에서 뇌물 혐의의 피의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대통령이 검찰에 직접 나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인지에 관해서 지금 한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촛불 집회 소식도 살펴보지요. 10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는 광화문 일대의 집회. 이곳 미국의 언론들도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의 규모도 그렇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시위였다.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네, 그 지난 13일 토요일 밤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청와대를 1km 정도 마주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 일대 펼쳐진 민심의 촛불이 뭐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뤘습니다. 100만 명에 가까운 성난 시민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거리 행진을 했고요. 다시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모여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사태에 대한 분노를 공유하고 또 성토하는 그런 자리를 펼쳤습니다. 대통령의 하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세대를 초월했습니다. 이곳 그 집회 현장 주변에 2만여 명의 경찰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배치가 됐었는데 큰 마찰 없이 집회가 마무리돼서 이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역시 큰 화제가 된 촛불 집회였습니다.
외신 보도와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 광화문 집회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 나라의 상황이 너무 걱정되고 또 지도자에 대한 분노로 시작된 집회였지만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은 분명 그 다른 시위나 집회와는 달랐습니다. 그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태가 해결돼야 하는지 그 생각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이크가 전달이 됐고요. 또 그 음악 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라서 노래하고 함께 박수하면서 생각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이례적으로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청와대 인근 그 도로까지 연결되는 곳까지 거리 행진이 허용됐었는데요. 경찰들이 대형 버스로 차벽을 만들어서 진입을 막았지만 그리고 또 경찰과 좀 충돌할 뻔한 상황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그런 시민들을 또 자제시키면서 평화 시위를 만들어간 모습이 화제가 된 겁니다. 일요일은 어제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거의 일제히 100만 촛불 집회의 의미를 분석한 특별 방송을 편성을 했고요. 오늘 아침 한국의 주요 신문들도 촛불의 100만 인파로 가득한 광화문 일대 사진을 일면에 내걸고 100만 함성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100만 촛불의 외침 나라의 운명 일실에 달렸다. 이런 큰 글씨의 제목 아래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서해와 남해안 지역 저지대에 대한 침수 경고가 나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21세기 들어서 가장 큰 달이 뜬다는 슈퍼문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 1980년대 초에 만들어진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E.T.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밝고 큰 달이 뜬 독일의 베를린 그리고 스페인의 하늘의 어떤 모습이 지금 한국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큰 달이 한반도 상공에 떠 있는 겁니다. 달과 지구가 이례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생기는 인력이 최대치가 됐고 그 영향으로 해수면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그 인천 등 서해안 지역은 최대 9에서 10m가 바다 높이가 높아지고요. 남해안과 제주도 지역은 최대 27m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서해와 남해안 지역에 바닷물 상승에 따른 침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지난달 이맘때도 비슷한 소식이 있었는데 그때도 슈퍼문이 떴었는데 이번 보름달은 더 크고 밝다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반도 날이 흐리고 비 내리는 지역이 많아서 그 평양 시각으로 7시 51분에 떴다는 가장 크고 밝아진 슈퍼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뜬 달은 평소보다 14%가 크고요. 또 30%나 더 밝다는 것이 한국천문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올해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됐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UN 총회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시급한 인권 문제를 처리하는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국의 인권이사회 참여는 이 기구가 보다 균형 있고 신뢰 있는 기구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곳의 인권 유린과 처참한 폭력 사태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2009년에 미국이 가입한 이후 이 기구는 시리아, 북한, 부룬디 등의 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스리랑카, 이란, 버마에 대해서는 특정 결의안도 채택했으며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역사적인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이 기구는 또 성적 취향과 남녀 간의 차이에 기반을 둔 폭력과 차별을 다루는 독립적인 전문기구도 창설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06년에 60년 역사의 유엔인권위원회가 개편되면서 출범했습니다. 47개 이사국은 유엔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정합니다. 이사국은 3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일단 연임한 다음에는 연달아 이사국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사국은 지역적으로 공평하게 배정됩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인권이사회가 각 이사국이 강력할 때 전체로서도 강력하다고 말하고 이사국이 되길 바라는 나라는 확고하게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점을 모든 나라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사회의 과도하고 편향적인 흐름을 포함해 중대한 도전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인권 우려 사항의 처리와 전 세계의 인권 증진 그리고 이사회의 목적을 완전히 인식하도록 하는데 다른 이사국들과 협력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고 케리 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2110kHz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